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해외 일부 국가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발생한 한국의 스포츠 행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의 러시아 체조 선수들과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달 한국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메르스로 인해 33명이 숨지고 감염 의심자 2천여 명이 격리돼 있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측은 그러나 아직까지 광주 지역은 메르스 확진이나 의심 환자가 없었다며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내일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열립니다. 앞서 이 대회에는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북한 선수단도 얼마 전 불참을 전격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불참은 서울에 유엔 인권감시사무소가 개설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아마노유키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알리 샴카니 이란 국가안보 최고회의 사무총장과 만났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IAEA는 아마노 사무총장이 이번 방문을 통해 이란의 핵활동이 군사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주요 쟁점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의혹 제기를 부인하면서 이 같은 의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잘못된 정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은 당초 시한인 6월 말을 넘긴 채 오스트리아 빈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세계 최강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고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댐시 합참의장은 어제 2015 군사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댐시 의장은 또 지난 2011년 군사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국제 무질서는 증가했으며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던 미국의 일부 유리한 점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더욱 민첩하고 혁신적이며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고 댐시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이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인공섬에 건설 중인 군사용 활주로가 거의 완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해양감시단체인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 내 3,000m 길이의 활주로에서 포장과 표식공사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활주로가 중국 공군이 보유한 모든 항공기들의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해양투명성기구는 또 중국이 파이어리크로스 산호섬에 2개의 헬리콥터 이착륙장과 최대 10개의 위성통신 안테나 그리고 레이더탑으로 추정되는 추가 군사시설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구에 따르면 274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 섬에는 선박 접안시설을 갖춘 9개의 항구 개발이 일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필리핀에서 오늘 승객과 승무원 189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복돼 적어도 36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는 지금까지 127명을 구출했다며 잠수요원들이 나머지 승객들을 찾기 위해 침몰한 선박 내부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오늘 레이테 섬 오르모크 시티를 출항해 1km 남짓 운항하다 침몰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기상 악화나 선박 관련자들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오는 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유럽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루파키스 장관은 오늘 미국 블룸버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유럽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거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에 추가 구제금융 지원의 대가로 증세와 지출삭감 등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채권단의 요구 조건을 대폭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의 서한이 어제 공개돼 주목됩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7월 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요. 변화의 시작은 머릿속에서부터 나오지 않나 싶어요. 사람이 하늘을 날면 어떨까? 컴퓨터를 한 손에 쥐고 다닐 수 없을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인공으로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던 생각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인의 뉴스 구독 매체가 된 페이스북,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는요,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소통 방식으로 텔레파시를 언급했습니다. 지금은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런데 저커버그는 이 생각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기만 하면 친구가 즉각 이를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란 얘기죠. 글쎄요, 페이스북이 사람의 뇌를 판독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대목인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상현실 분야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을 사들이는 페이스북의 행보에 세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100만 배 더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데요. 글쎄요, 생각은 자유라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요즘 세상에서 그의 이런 엉뚱한 생각들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오늘은 미국 50개 주를 가다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 워싱턴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립니다. 오늘 아침 기온 23도에 비가 그친 상태인데요. 구름 잔뜩 낀 상태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14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 18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16도에서 25도 분포, 개성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7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일주일이 8일이 될 순 없을까요? 전설적인 영국의 락그룹 비틀즈의 노래 Eight Days a Week 골랐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공화당 경선 후보인 제프 부시 후보가 30여 년에 걸친 세금 내역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딸인 첼시 클린턴이 고액의 강연료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또 미 법무부가 항공업계 요금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는 소식, 설탕이 들어간 음료 때문에 매년 전 세계에서 1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주요 경선 후보인 제프 부시 후보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프 부시 후보가 33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2007년 플로리다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개인 재산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지사 퇴임 이후인 2007년까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9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선 각종 행사에 강연자로 초청돼서 받은 강연료가 적지 않았고요.
네.
또 본인이 세운 금융투자회사인 제프 부시 앤 어소시에이트를 통한 수익과 이 개인 투자, 또 지금은 없어진 국제금융회사인 리만 브라더스 등의 자문 등을 통해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부시 후보가 주지사직에서 물러났을 때가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온 시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부시 후보는 이 미국 경기가 바닥을 쳤던 2008년 이후에 이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19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가장 소득이 높았던 때는 지난 2013년으로 한 해 74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한 부시 전 주지사가 지난 33년 동안 낸 개인 소득세율은 36%로 매우 높은 비율로 소득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경선 후보가요, 이렇게 30년이 넘는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시 후보가 공개한 세금 문서는 무려 1150쪽에 이르는데요. 이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재산을 공개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과 기간의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부시 후보의 경우에는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시 후보는 재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자신은 공직기간 외에 대부분은 개인 사업가로 살았다면서 자신에게 행운이 따랐고 좋은 부모님이 있었고 또 좋은 동업자들을 만났으며 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세법에 따라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국가로 환원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시 후보가 자신의 세금 내역을 공개한 후에 언론인들을 만나서 또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자신도 많은 강연료를 받았지만 민주당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딸인 첼시 클린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라고 했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미국에서는 그 유명 인사에 대한 강연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이 제프 부시 후보의 경우 퇴임 후인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총 250회의 강연회를 통해서 995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강연회당 평균 약 4만 달러의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딸 첼시 클린턴이 한 대학 강연회에 초대돼서 6만 5천 달러의 강연료를 챙겼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비꼬아서 부시 후보가 말한 겁니다.
네. 첼시 클린턴은 유명 정치인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강연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첼시 클린턴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외동딸로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인데요.
네.
뭐 정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아니지만 이 세 가족의 이름으로 세운 자선단체 빌 힐러리 첼시 클린턴 재단의 부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에 있는 미주리 대학이 지난해 2월에 이 대학 내의 여성 명예의 전당 개관식의 여성 연설자로 첼시 클린턴을 낙점해서 이 높은 강연료를 주고 모셔갔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대학 측이 이 첼시의 어머니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에도 접촉했었다고 하죠?
네, 하지만 그 클린턴 후보의 한 번 강연료가 27만 5천 달러라는 답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결국 클린턴 후보의 딸인 첼시 클린턴을 연사로 초청한 겁니다. 첼시 클린턴 측은 개인이 아니라 이 재단을 위해서 강연자로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첼시 측과 미주리 대학 간에 오간 전자메일을 분석해본 결과 계약서에는 첼시의 강연료가 빌 힐러리 첼시 클린턴 재단의 계좌로 들어간다는 그런 언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또 대학 측도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면 받는 그 기부 영수증을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강연료 6만 5천 달러, 웬만한 유명 인사들이 받는 강연료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이렇게 비싼 강연료를 드린 강연의 반응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네, 대학 측은 첼시가 그 여성 명예의 전당 개관식을 위한 완벽한 강연자였다면서 반응도 무척 좋았다고 만족해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아,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요, 많은 미국인이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 미국 항공업계가 높은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담합했다는 의혹이 나왔네요.
네. 미국 법무부는 어제 그 주요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요금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항공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년 동안 여객기 좌석수 제한에 관한 자료를 모두 보내라고 요구했는데요.
네.
항공사들 간의 대화 내용이나 분석과 또는 주주들과 주고받은 자료 등을 모두 제출하는 겁니다.
네. 어떤 항공사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법무부 대변인은 법무부가 이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고만 밝혔을 뿐 어느 항공사가 조사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대표들이 자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4개 항공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항공사들이 어떤 식으로 요금 담합을 했다는 건가요?
네,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올라간다는 게 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항공편이나 예약 가능한 좌석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러고 보면 그동안 기름값은 참 많이 떨어졌는데
네.
비행기표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았던 불만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기름값은 항공사들이 지출하는 비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네.
최근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지난 1사분기에 주요 항공사들이 33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권 가격은 그만큼 내려가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 민주당 소속인 찰스 슈머 상원의원을 포함해서 연방 의원들 가운데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슈머 의원은 지난해 이후 항공유 가격이 40% 정도 떨어졌는데 항공권 가격은 변화가 없다면서 요금 담합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항공사들이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3년에 아메리칸 항공과 US 항공이 합병하는 등 여러 항공사들이 합병하거나 파산하면서 미국 주요 항공사 수는 9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항공사들이 합병하면 이렇게 항공사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경쟁도 줄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이 델타,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이 4개 항공사가 운행하는 항공편이 국내선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항공사들의 이윤이 크게 늘었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 올해 1사분기 수익이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분기별 수익으로는 사상 최고였다고 하네요.
네. 그럼 항공업계는 이런 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항공사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단체인 미국항공운송협회는 회원 항공사들이 늘 치열하게 경쟁한다면서 대중이 그 혜택을 누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법무부가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번 조사로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항공사들이 실제로 요금을 담합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긴데요. 높은 항공권 가격은 요금 담합 때문이라기보다는 항공사들이 합병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하지만 일단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식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네.
어제 주요 항공사 주가는 모두 하락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요, 이 설탕이 든 음료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 오후 시원한 탄산음료 한잔하면 더위가 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탄산음료, 달달하고 시원하다고 너무 자주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인 순환지에 미국 의료진의 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는데요. 매년 세계에서 설탕이 든 음료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만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설탕 음료 때문에 질병을 얻어서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진은 설탕 음료가 비만과 당뇨,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 발생과 큰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지난 2010년 전 세계에서 설탕 음료 섭취로 인해 당뇨병을 얻어 사망한 사람이 13만 3천여 명에 달하고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4만 5천 명, 또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6,4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설탕 음료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료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설탕이 첨가된 탄산 음료가 포함되는데요.
네.
바로 북한에서도 요즘 많이 시판되는 것이죠. 각종 탄산 단물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설탕을 넣은 냉차인 아이스티, 또 운동할 때나 필요할 때 활력을 주는 스포츠 에너지 음료, 과일 주스가 포함되고요. 대신 그 100% 과즙으로 만든 과일 주스는 이번에 그 연구에서 설탕 음료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 이 설탕 음료 참 많이 마시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구가 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51개국에서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이번 연구는 미 동부 보스턴시에 위치한 텁스트락 영양과학정책대학원의 기탄 찰리싱 교수가 이끌었습니다.
네.
지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총 62회 그 식생활 조사를 통해서 설탕 음료의 유해성, 특히 설탕 음료 소비가 당뇨와 심장 질환,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설탕 음료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이 설탕 음료로 인한 사망률에 나이는 관련이 없었습니까?
네, 나이가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젊은 성인층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신 교수는 젊은 성인들이 노년층에 비해 설탕 음료로 인한 만성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 점이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왜냐하면 젊은 성인들은 각 나라에서 한창 일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인데 이 젊은 층이 설탕 음료로 인해서 목숨을 잃거나 또는 질병을 얻는다면 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설탕 음료 소비를 많이 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탕 음료로 인한 질병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설탕 음료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질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별은 어땠습니까?
네, 연구 결과를 보면 개발도상국에서 설탕 음료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요. 또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20개 나라 가운데서는 멕시코가 설탕 음료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성인 100만 명당 40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왔고요. 2위는 미국이었습니다. 성인 100만 명당 125명이 설탕 음료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참 무심코 마시는 설탕 음료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니까 참 조심해야겠네요.
네. 저도 그 탄산 음료 참 좋아하는데 좀
예.
앞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연구진은 이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설탕 첨가 음료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다면서 식단에서 설탕 음료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설탕 음료는 건강상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서 이득을 주지 않는다면서 설탕 음료 소비를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매년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참고로 미국 심장협회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 섭취를 일주일에 3캔 정도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진행자께서는 혹시 우버가 뭔지 아세요?
네, 요즘 한창 뜨는 택시를 찾는 앱이죠.
네, 우버가 이 앱을 통해서 차를 가진 사람하고 어딘가를 가려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참고로 앱이라면 똑똑한 손전화인 스마트폰이나 판형 PC에 깔린 프로그램을 말하죠.
네.
그런데 요즘 이런 우버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가 주목을 받는다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공유 경제입니다.
네, 공유 경제라면은 영어로 sharing economy쯤 될 텐데요. 이게 말 그대로 뭔가를 공유하는 경제란 뜻인가요?
네, 거의 맞습니다. 공유 경제는 서비스나 재화, 즉 물건을 공유하는 경제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용어는 지난 2008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 있는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쓰기 시작했다는데요. 자세하게 뜻풀이하면 자신이 소유한 물품이나 서비스 같은 무형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또 필요한 만큼 빌려서 쓰는 행위를 뜻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버가 택시를 찾아주는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택시를 찾아주는 게 공유경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우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차를 가진 사람하고 차로 어디를 가야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죠.
네, 그럼 차를 가진 사람이 택시를 모는 기사는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인데 시간이 되거나 상황이 되면 돈을 받고 이 우버 앱이 연결해 준 사람을 어딘가로 태워다 주는 거죠.
네.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런 식입니다.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마트폰에 있는 우버 앱을 써서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알립니다. 그러면 이 앱이 근처에 있는 우버 기사를 찾아서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라고 알려주죠.
네.
다음에 이렇게 차를 얻었던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 우버 앱이 알려주는 요금을 내고요. 차 주인은 받은 요금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우버 회사에 띄워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있는 사람이 차가 없는 사람하고 차를 일시적으로 같이 쓴다는 차원에서 이 우버가 공유 경제에 해당한다는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자, 그럼 이 공유 경제에 해당하는 게 우버만 있는 건가요?
아니고요. 우버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요즘 공유 경제의 한 형태로 한창 뜨는 서비스가 이 에어 비앤비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해서 집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집을 공유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놀러 가거나 출장을 갔을 때 현지에서 호텔 같은 숙박업소에 있지 않고 다른 사람 집이나 아니면 집 안에 있는 방을 빌리는 겁니다. 물론 에어비앤비 회사는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그럼 집을 오래 비우거나 아니면 방에 여유가 좀 있는 사람이 이런 서비스에 참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공유 경제로 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밖에 요즘 인터넷에서 인력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도 주목을 받는데요. 이게 태스크래빗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건 임시로 일하는 사람과 이들을 찾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밖에 인터넷에 있는 기존의 이 중고품 거래 서비스들도 이런 공유 경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귀가 솔깃한데요. 요즘 이런 공유 경제에 속하는 서비스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한마디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불과 6년 만에 190개 나라 3만 4천 개 도시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회사가 컸습니다. 또 우버도 최근 외부에서 15억 달러짜리 대형 투자를 받아오는 등 회사가 나날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버 같은 공유 경제 서비스가 크게 성장한다고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경제 환경이 변했다는 겁니다.
네.
지난 2008년에 금융위기가 닥친 뒤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가라앉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유 경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활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추가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이런 사정을 반영해서인지 공유경제 상품들은 특히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꽤 많습니다.
네, 요즘 이 환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이 물자 재활용이나 또 절약을 강조하는데요. 그럼 이 공유경제도 이런 경향하고 좀 맞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 공유경제에 해당하는 많은 서비스가 별 필요가 없는 소비를 줄이고 또 이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하는 차 한 대가 차 9대에서 13대를 대체한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가능하지 뭐 옛날 같으면은요. 공유 경제를 실현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물론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쓰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면은 이 우버 같은 서비스가 크게 번창할 수는 없겠죠.
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눈길을 끄는 공유 경제에도 문제점이 있겠죠.
네, 가장 먼저 신뢰도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 공유 경제 서비스란 게 대개 업체가 중간에서 사람들을 연결만 해주지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확인해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종종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도 그 우버 같은 경우에 차를 모는 기사가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네, 차를 모는 기사가 갑자기 범죄자로 돌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다 이 서비스나 제품의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또 우버 같은 경우는 기존 업계하고도 갈등을 빚지 않았던가요?
맞습니다. 이 상당한 시간하고 돈을 들이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뒤에 영업을 하는데 허가를 안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업종에 뛰어들어서 손님을 채간다는 그런 불만이 큽니다. 네.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이 기존에 있던 이 택시 업계하고 갈등이 심한데요. 이렇게 불만이 커지자 이 우버 영업을 규제하는 나라가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막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The Everly Brothers의 All I Have to Do is Dream 들으시고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어갑니다.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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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Charms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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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am when I feel blue in the night and I need you to hold me tight whenever I want you, all I have to do is dream. I can make you mine,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Taste your lips of wine anytime, night or day. Only trouble is, gee whiz, I'm dreaming my life away. I need you so that I could die. I love you so, and that is why.
Sing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이번에는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미국 지도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곳 캔자스주 다녀왔었죠.
네, 캔자스주는 그래서 종종 미국의 심장으로 비유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는요 주도보다 다른 도시가 더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이 캔자스주도 그런 곳 가운데 하나였죠.
맞습니다. 캔자스주의 주도는 토피카인데요. 캔자스시티가 더 유명하죠.
네, 외우기 쉬운 이름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캔자스시티는 또 독특한 점이 하나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캔자스시티 하면은 당연히 캔자스주의 도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네. 예, 간혹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캔자스시티에서 왔다고 하면 미주리 쪽이냐 캔자스 쪽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 캔자스시티가 미주리와 캔자스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주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주소도 다르게 써야 합니다.
네. 또 미국 들소인 버팔로가 아주 유명하고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이 해바라기 밭이 장관인 주라고 하겠죠?
예,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돌개바람, 회오리 바람의 일종의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해서 이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 풍경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네. 자, 미국 50개 주를 가다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켄터키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No, it's not a North Korean cult, but the first American fast food chain to launch in Myanmar. We've been invited to a practice day.
이번 주에 미국의 세계적인 닭튀김 면세점인 KFC가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미얀마 최대 경제 도시 양곤에 들어선 KFC 1호점이 문을 열자 흥분한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기념 사진도 찍고 닭튀김 요리도 즐겼다는데.
Well, I think Myanmar is quite a special place right now, and of course it will be changing and developing over time. That's part of this country.
군부 독재를 끝낸 미얀마 사람들이 느낀 KFC 맛은 단순히 닭튀김이 아니라 자유와 개방의 맛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KFC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약자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 켄터키주와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걸까? 스카트 엘리스 켄터키주 관광청 홍보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Well, a lot of people associate us with the Kentucky Fried Chicken, and of course you can visit site the Colonel.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켄터키주에서 나왔어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 샌더스 대령의 박물관도 켄터키주에 있습니다. 샌더스 대령이라고 해서 군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군인이 아닙니다. 켄터키주의 한 주유소 주인이었는데 닭튀김을 만들어 판 게 세계적인 대기업 KFC의 출발이 된 겁니다.
켄터키주의 주요 산업 가운데는 양계 산업도 있다는데 KFC 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어쩌면 한몫했을지도 모르겠다. 켄터키주는 미국 대륙 동남쪽에 있다. 왼쪽에는 미주리주, 오른쪽으로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는 버지니아주와 인접해 있는 주다. 원래는 버지니아주의 일부였는데 1792년 버지니아에서 분리 독립한 뒤 연방에 가입했다. 켄터키주는 미 연방에 15번째로 가입했다. 켄터키주는 주 면적이 50개 주 가운데서 37번째 주다. 그래도 1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으니까 12만 제곱킬로미터인 북한 땅과 비교하면 결코 적지 않은 곳이다. 다시 스카티 앨리스 홍보 담당관의 설명이다.
I would describe Kentucky to someone who's never seen it as a breath of fresh air. And I say that because that is quite literally the response we hear from visitors.
사람들이 켄터키주를 방문하면 공기가 신선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켄터키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요. 동쪽은 주로 산과 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은 말들을 기르는 목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초원들이 많거든요. 켄터키 사람들은 이곳 잔디를 블루그래스라고 부르죠. 파란색은 물론 아니고 초록색인데요. 봄에 보면 파랗기도 하고 보라색으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블루그래스라고 이름 붙었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은 평평한 평원인데요. 하지만 서남쪽으로는 켄터키 호수가 있어서 수상놀이가 발달해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서는 해마다 경마 대회가 열린다. 바로 켄터키 더비다.
Kentucky Derby, which is of course the most famous 2 minutes in sports.
켄터키주의 자랑이라고 켄터키 더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봄에 열리는데 미국의 3대 경마 대회 가운데 하나죠. 역사가 141년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마 대회죠. 불꽃놀이 규모도 대단합니다. 독립기념일 축제보다 더 화려한 축제 같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승마와 기수에게는 장미꽃 안장과 장미꽃을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미국 중서부에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을 콘벨트라고 부르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중남부에서 동남부에 이르는 여러 줄을 한데 묶어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독교의 성경을 말하는 바이블에서 짐작할 수 있듯 종교적 색채가 아주 강하고 역사적 사회적으로 꽤나 보수적인 곳이다. 켄터키주도 바로 이 바이블 벨트에 속하는 주다. 켄터키주에만 교회가 5천 개가 넘는다. 그런데 또 한편 흥미로운 건 켄터키주가 술을 많이 만든다는 거다.
Kentucky is most famous for producing bourbon. Kentucky makes 95% of the world's bourbon. Federally regulated.
켄터키주는 버번 위스키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버번 위스키의 95%가 켄터키에서 생산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짐빔이라는 위스키도 유명하고요. 지역 이름 가운데는 버번도 있어요.
그런데도 켄터키주의 음주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반면에 흡연율은 아주 높다. 어떤 때는 1위도 한다. 켄터키주는 미국에서 입담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주 가운데 하나다. 켄터키주는 미국에서 가장 건강한 주 순위를 매길 때면 늘 밑바닥에서 맴돈다. 그런가 하면 미국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햄 링컨의 고향이 이 켄터키주다. 앞서 일리노이주도 또 인디애나주도 다 링컨과 인연이 있지만 진짜 태어난 곳은 바로 켄터키다. 인상적인 건 남북전쟁 당시 링컨에 맞서 싸웠던 남북은 지도자이자 남부연합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의 고향도 이 켄터키라는 것이다. 두 사람은 100마일도 안 되는 곳에서 1년 차이로 태어났다. 어쩌면 켄터키주 하면 여전히 가난하고 덜 개발된 남부 농촌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스카티 앨리스 홍보 담당관은 그 속에서 켄터키주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얘기한다.
I think what sets Kentucky apart from other states is it's very untouched.
켄터키주는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 주입니다. 뉴욕이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같은 그런 곳들과는 전혀 다르죠. 하지만 진정한 자연의 모습을 느끼고 싶다면 켄터키주를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좋은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네, 켄터키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켄터키주 하면은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렉싱턴 전투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미국 민병대가 영국군과 처음으로 맞선 곳이 바로 이 렉싱턴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식민지배에 불만을 품은 미국 민병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렉싱턴으로 진격해온 영국 군인들을 무찌른 사건이었는데요.
네.
예, 이 전투가 결국 미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네, 당시 사상자가 제법 많이 나온 격전이었죠.
예, 전투는 단 하루 동안이었는데 양측에서 400명 가까운 전사자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민병대의 희생은 100명 미만이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영국군들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 렉싱턴이 켄터키주에서는 큰 도시라고요.
예, 켄터키주의 주도는 프랭크퍼트라는 곳인데요. 하지만 켄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는 루이빌입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켄터키 더비, 켄터키 경마대 대회도 이 루이빌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렉싱턴인데요. 렉싱턴에는 켄터키주 가운데서도 특히 말과 관련된 시설물이 많아서 세계의 말 수도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켄터키주의 동전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 소개해 주시죠.
예, 켄터키주의 동전에는 경주마 한 필과 집 한 채가 그려져 있고요. My old Kentucky home, 나의 오래된 켄터키 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켄터키주의 동전에 왜 말이 그려져 있는지는 앞서 켄터키주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집 한 채는 뭔가요?
예, 켄터키 사람들은 이 집도 특별히 바지타운 페더럴 언덕의 집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예, 이 바지타운은 켄터키에 있는 오래된 작은 마을입니다. 전에 USA Today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도시를 뽑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바지타운이 뽑힐 만큼 조용하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 켄터키주의 동전에는 이 바지타운에 있는 집 한 채를 그려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 My Old Kentucky Home, 이 나의 오래된 켄터키 집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나의 오래된 켄터키 집, 한국에서는 켄터키 옛집이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요.
네.
미국의 작곡가인 포스터가 쓴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 포스터가 미국 여행을 하다가 바지타운에 있는 사촌집에 하룻밤 묵다가 영감을 얻어서 바로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그런 얘기도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켄터키 주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 다음 주에는요. 루이지애나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What got you into something? What got you into something?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직업이 간호사인 셰인과 함께 대화한다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mentioned that you're a nurse. What got you into nursing?
Actually, I was certified to be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Oh, thank you.
And there weren't any jobs in the 1970s.
Mm-hmm.
And so I later just mm-hmm. decided, because there was a nurse in the family, that I was interested in that and went to nursing school.
Yeah. 네, 셰인은 25년 동안 간호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셰인에게 간호사를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What got you into nursing? 이라고 했는데요. Get into something. Get into something은 어떤 상황에 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got you into something? 말 그대로 하면 What, 무엇이 got you into something? 당신을 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나요? 라는 말인데요. 즉, something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Something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게 된 이유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셰인은 사실 고등학교 영어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1970년 당시에 일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척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간호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간호학교에 진학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 mentioned that you're a nurse. What got you into nursing?
Actually, I was certified to be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Oh, thank you.
And there weren't any jobs in the 1970s.
Mm-hmm.
And so I later just mm-hmm. decided, because there was a nurse in the family, that I was interested in that and went to nursing school.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락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맞습니다. What got you into rock music? What got you into rock music?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got you into something? 무엇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의 What got you into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So I'll leave you with this question in mind. What got you into learning Englis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도로시 무어의 미스티 블루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uch a long, long time. Look like I get you off of my mind, but I can't. Just the thought of you, ooh, turns my whole world. Of your name turns the flicker to a flame. Listen to me, good baby. I think of the things we used to do, and my whole world turns misty blue. Heaven knows I've tried. Baby, when I say that I'm glad we're through, deep in my heart I know I've lied. I've lied. I've lied. Such a long, long time. Looks like I'd get you off of my mind, but I can't. Just the thought of you, my love, my whole world.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64년 7월 2일 오늘 미국의 제36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민권 법안에 서명합니다.
Five hours after the House passes the measure,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is signed at the White House by President Johnson.
이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차별 배제와 흑백 간의 고용차별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헌법은 인종차별을 금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인종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의 기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urge every American to join in this effort to bring justice.
이어 존슨 대통령은 이 민권법안은 사람들을 결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의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민권법은 곧 백인들의 반발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노한 백인들이 흑인 교회를 불태우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한때 공권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백인 단체들이 민권법에 반발해 인종차별 정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1566년 7월 2일 오늘, 16세기 프랑스의 대예언가인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가 6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503년 프랑스 남부의 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후 몽펠리 대학에서 의학과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후 1554년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살롱에 정착해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노스트라다무스는 프랑스 국왕인 앙리 2세의 사망을 포함해 수많은 예언을 했고 그러한 예언이 맞아떨어져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어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부터 예언서 세 개들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His predictions that have come true were World War I and the beginning of communism, World War II, the rise of the Third Reich.
사행시 형태로 쓰여진 이 예언서에는 이후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등장,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등이 예언돼 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임종 하루 전날 해가 떠도 나는 깨지 않을 것이다 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마지막 예언을 남긴 노스트라다무스는 자신의 예언대로 1566년 오늘 생을 마감합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소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